성경 바로 보기 다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네 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시간 맞아 하면서 성경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책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가서 보니까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취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혀 있고 문법적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이제 취하는 거다. 창세기 하루, 지금하고 똑같은 24시간의 하루,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의 천년 천년, 진짜 그대로의 천년, 계시록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 진짜 물, 그렇죠? 스가랴서 14장에 올리브산에 주님께서 발을 대시고 내려오신다. 진짜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때가 천년왕국에는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역사적인 그러한 해석을 취한다. 역사적 해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서신서나 아니면 뭐 모세오경이 주어졌을 때 그 수신자는 누구고 이 성경의 목적은 뭐고 배경 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문맥에 맞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구약 성경이 이 전체 성경의 한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전체 성경 두께 이거의 한 3분의 2가 구약 성경이고 3분의 1이 신약 성경이에요. 또 기간으로 봐도 대략 구약이 한 4천년, 지금 신약이 한 2천년 됐으니까 어쨌든 기간적으로도 한 3분의 2,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마지막 4장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걸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와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살죠? 맞습니까? 네,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구약 시대에 우리가 가서 보시면 처음에 노아의 홍수가 생기기 전까지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유대인 다 이방 민족이에요. 민족 이렇게 되면서 바벨탑 사건까지도 다 하나의 어떤 민족이에요. 어떤 다른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이 열리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체 4천년 중에 처음에 한 2천년 동안은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때는 누가 있었냐면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관이 생겨나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한 몸이 된 교회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살펴봐야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특히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말라기 맨 끝장까지 여러분 가서 보시면서 그 안에서 신약시대 어떤 교회를 찾으려고 그런다. 없습니다. 거의 없다.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 일단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과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자여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쭉 얘기하면서 5절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신약 교회를 처음에 세운 사람들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에요. 지금은 없습니다. 사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언자 신약 초기에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를 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이 AD 90년경에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다. 뭘 알리지 아니하셨냐? 신비를 알리지 않았는데 그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 개처럼 취급하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예수님 밖에 있었고 우리 이방인들이 그러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교회에게 직접 적용이 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거의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런 데 나와 있는 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 특별히 오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이런 얘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는 이러한 그 신비가 알려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알려진 적이 없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거를 신약 성경에 신약 교회에다 멀게 꿰서 맞추려고 하면 그러면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 읽으실 땐 거의가 대상자가 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1차 수신자로 놓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심정에서 그걸 읽으셔야 돼. 유대인들의 심정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지 1차적으로 그걸 나한테 적용을 시켜버리거나 그냥 직접 교회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아전인수가 된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사복음서 가서 보시면 복음서가 왜 네 개나 됩니까? 네 개. 그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봤다. 같은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딱 읽어보시면 벌써 이건 복음서가 완전히 다르구나.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왕이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고 유대인들에게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런 메시아 왕국을 주러 오시고 근데 너희가 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런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됐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이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가 기록한 거야.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마가가 그 안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모든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가 돼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순서대로 모든 걸 차근차근해서 아주 매끈하게 연대기에 맞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방인들 위해서 이 세계는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는 AD 60년에서 65년 뭐 이 시대에 이게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그 전에 대개 다 기록이 되고 이런 가운데 AD 90년쯤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 모든 게 다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용해서 몇 가지를 기록하게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영존하는 생명, 이 믿음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하냐 하면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 그때부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와 동시에 또 모든 것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대략 AD 90년경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도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때 이렇게 기록이 된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이 복음서가 주어진 그 목적과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또 뭐가 나오냐,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변천기를 다루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변천기를 다루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변천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뭘 다루느냐? 사도행전은 유대인들로 100% 구성이 된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교회로 교회가 변천이 돼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AD 30년부터 시작해서 AD 한 65년에서 한 70년 사이에 그 일을 지금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변천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안에 이방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방인은 언제 처음 구원받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처음으로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데, 고넬료가 구원받으니까 베드로가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대략 10년이 걸렸어요. 10년.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약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이방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처음 구원받은 이후부터 교회의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로 넘어가면서, 그 전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할례자들의 그 교회였는데 이게 뭘로 넘어가? 이방인들의 교회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10장 11장 넘어가면서 베드로는 이제 끝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 안디옥 이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회하게 될 때 뭐 사도행전 15장에 뭐 시몬이 한 번 나오고 이런 거 외에는 베드로 얘기는 싹 들어가고 야고보 얘기도 싹 들어가고 요한 얘기도 싹 들어가고 다 누구 얘기? 사도 바울. 그래서 28장 가서 로마에까지 호송돼서 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천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제목이 뭐로 돼 있냐?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성도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몽땅 다 구약 시대 성도들이 알고 있던 성막에 대한 거, 제단에 대한 거, 제사장에 대한 거,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그 수신자 그 대상이 히브리 사람들이다. 물론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인사해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하노라. 그러면 이게 야고보서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긴 보낸 건데 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예요? 열두 지파에 속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하고 이게 다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행위가 두 종류의 행위가 있어요. 구원 받기 전에 행위가 있어요. 구원 받기 전에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십일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에 전혀 일조를 안 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행위는 전혀 일조를 안 해.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땅히 뭐가 나와야 돼요? 마땅히 뭐가 나와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life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life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도 life고 생명에서 나오는 삶도 life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없을 때 내 삶이 나오던 거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후자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 지금 이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구원 받을 때 받기 전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와 무관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떨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 구원받을 때.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행위가, 선한 행위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야고보서 같은 거 읽을 때 그런 의미구나. 예,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베드로 전서 웃어도 당연히 할례자들의 사역자였던 베드로가 기록한 거니까 아무래도 대상이 베드로를 따르던 아니면 베드로가 사역을 하던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리적으로 무언가 교리를 끄집어내야 돼.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성화를 이루느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에서 오신,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 관한 거의 완벽한 것과 같은 계시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이와 같은 서신서 안에 우리 이방인 교회, 소위 얘기하는 신약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일들에 대한 규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된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데 어딜 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을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여자가 집사가 될 수 있냐,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목회서신에 가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아 뭐 두보라도 옛날에 사사였지 않냐. 지금 교회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죠. 옛날에 구약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럼 어떻게 남자만 되는 거예요? 집사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남자만 되는 거예요. 남자만.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겠는데 구원은 첫사람 구원받은 사람부터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까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도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신약시대 사람들도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떨 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지금은 지금 먹어도 되고 어떨 땐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구약시대 유대인들 중심에 거기 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 전에는 어땠겠어요? 그 전에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지금 먹으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여러분이 많이 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에스겔 골짜기 얘기하면서 마른 뼈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게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대답하기 곤란하잖아. 이 뼈가 사냐 안 사냐 그걸 내가 어떻게 대답하니까 어떻게 가장 현명한 대답이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뭐 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7절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제 이르렀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까지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네 개 바람 물어부터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오라는 거예요. 이 죽임장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 여러분 뭐 웬만큼 믿음 생활 했으면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전형적인 해석이 뭐냐. 우리가 다 옛날에 이렇게 여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예, 이게 아무것도 없이 뼈만 남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라 하니까 그 바람이 성령님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큰 군대가 됐다 그러고 뭐 교회가 됐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전형적인 일반 교회에서 해석이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 신학적으로 그건 틀린 해석이야. 신학적으로. 바로 그 다음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11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집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라 그 얘기예요. 이 뼈들은 유대인이다. 지금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에 교회에 관한 건 거의 없다. 예, 이스라엘의 온 집 그러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이제 다 말라 죽고 예, 유대인들 하나도 안 남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누구예요? 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예,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저기 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에도 예, 온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가장 멸시받는 그런 족속으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25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그런 민족으로 남아서 말 그대로 소망이 없고 뼈만 남았다. 그런데 지금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7장 8장 9장 예, 맨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놀라운 말씀이 거기 또 나오는 거예요. 15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예, 16절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이외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라 쓰고 그 뒤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라 쓰며 그것들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 다윗 다음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다음에 왕국이 분열이 됐어요. 그렇죠?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가 있어요. 열두 지파. 열두 지파 중에 제일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누구?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 예. 아,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또 누구 한 사람이 있어요. 예. 또 갈렙. 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모세 이후에 예, 이 열두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가 예,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국이 둘로 갈라져요. 그렇죠? 남왕국은 유다가 되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돼요. 그 남왕국 유다는 유다하고 베냐민이 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한 나라가. 그리고 저 위는 나머지 지파들이 합쳐서 그래서 한 나라가 되는데 거기에 제일 힘이 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둘이 계속 분열을 이루면서 오는데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니까? 유다하고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남왕국과 유다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17절에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막대기에 되게 하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제 말씀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그렇죠? 22절 가서 보면 그들이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23절 이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24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목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맞습니까? 에스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 BC 한 600년이고 이쯤에서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580몇 년 이쯤 기록하는데 다윗은 BC 1000년쯤에 산 사람이에요. 이미 다윗은 죽은 지가 오래된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맨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가면 다윗이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다윗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해야죠. 부활해야 된다고. 그렇죠?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26절 그들이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어디 땅에 저 팔레스타인 땅 야곱에게 준 땅, 이스라엘에게 준 땅, 거기에 영원히 거한다. 또 뭐라 그래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다윗이 천년왕국이 되면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때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셔서 요 옆에 바로 넘어가시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서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맨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일들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2장 1절 그때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에 돌아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다니엘의 백성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대환란 아시죠? 창세 이후로 없던 그 대환란 그때가 그게 일어난다는 이미 다니엘에게도 계시가 된 거예요. 그때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도 부활하고 다윗도 부활하고 다 부활한다는, 다 부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야기를 다 얘기한 다음에,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죽어서 누워 있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온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속 유업의 몫이 있어요. 목. 그렇거든요. 유다 지파의 몫이 있고 예, 베냐민 지파의 몫이 있고 또 유다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 롯을 딱 정해 줬단 말이에요. 영어로 LOT 몫이 있어요. 그 몫에 다니엘이 가서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여기 다니엘서, 예,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이런 데 다 가서 보시면 이 구약시대 이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런 때가 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냐.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바로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에스겔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예. 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건 우리 교회에 관한 게 1차적으로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저 예언의 말씀에 따라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적그리스도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오게 될 때 창세 이후로 없던 그러한 대환란이 저 땅에 임하게 돼요. 이때 누가 또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면서 땅에 강림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 메시아를 맞아들인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고 이게 신학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거 이걸 읽어야지 나하고 이거 뼈인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게 살아나는구나.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그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는 좀 숙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숙제. 숙제는 뭐냐? 오늘 에스겔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거든 에스겔서 먼저 36장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6장 24절에서 28절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다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이런 때가 이제 생긴다 얘기를 하고 37장에 마른 뼈 금방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37장에 다윗 왕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끝나고 나서 뭐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는 그 일이 38장 39장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38장 39장 예.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이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겟돈 전쟁 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되면서 곡의 군대들이 멸망이 되면서 39장 가서 보면 17절에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깃털 가진 모든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서 오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시키는 내 희생물 곧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물에게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이건 전쟁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싹 멸절시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날짐승들의 향연이 이제 이루어진다. 우리 계시록도 한번 가서 보세요. 계시록 19장 동일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1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이 열릴 때 땅으로 내려오신 모습이 있어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되니까 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아시겠죠? 이걸 다 와서 먹으라고 지금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7년 환란기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셨어요. 이 강림한 이후에 뭐가 이래?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는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성전에 대한 것, 제사장에 대한 것, 레위 사람에 대한 것, 희생 예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그렇죠? 그러면서 사해를 다 살려내는 것, 그 안에 많은 물고기가 되면 이 모든 곳이 황무지로 변해 있던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땅이 열두 등분으로 해서 각 지파에게 다 나뉘어지고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한번 가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겔서 36장부터 48장이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이 한번 가서 읽어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 오실 때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갔어요. 그 베레아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개혁성경표에 더 신사적이다. 신사적이 아니에요. 더 고귀하여. 노블. 아까 노블하다. 더 고귀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성경 기록들을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 정말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 여기만 와서 잠시 뭐 10분, 20분도 뭐 이거 소용이 없어요. 예, 일주일 동안 가셔서 정말 에스겔서 36장부터 48장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대인에게 주어진 글이고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 전에 주어진 글이고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런 일이고 이거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 온 세상에서 모아서 저 땅으로 데려가는 이런 일 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가셔서 여러분 눈으로 제가 이야기한 게 정말 성경과 맞는가 아니면 버려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이야기한 게 제가 아니라 어느 목사,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해도 성경에 없는 걸 얘기했다. 머릿속에서 딱 지워버려야 돼, 그 순간에. 예, 그런 잡동사니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예, 그러면 이 영이 예, 불순해져요. 그건 버려야 돼요. 그건 사람의 말은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정말 이게 맞는가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부터 48장까지 그럼 총 13장 13장에다가 제가 다시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하면은 3장. 그러면 몇 장이에요? 총 16장. 거기에다가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 그렇게 하면 총 20장이죠? 20장. 맞죠? 총 2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하루에 3장 정도 읽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가 인테그레이션이 예, 하나가 쫙 이렇게 집합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아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예, 지금 이 정도 뭐 몇 시간을 얘기했으면 충분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언더스탠딩 이 명철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다음 시간에 와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러면 20장 읽고 오는 거예요? 네. 네. 에스겔 36에서 48, 그 다음에 말라기 1에서 4, 그 다음에 스가랴 12, 13, 14.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엘 1장, 2장, 3장까지 읽으면 예, 그럼 아주 퍼펙트. 알겠죠?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그게. 예.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물구나무 쓰면 돼요, 지금.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물구나무.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하는 겁니다. 예, 나는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고, 이제 교수 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주에 반드시 물어봐야 다 일일이 다 했냐, 안 했냐.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예, 아무 생각 없이 예스 그러면 안 돼.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물구나무 쓰라고. 예, 예, 할 것 같으면 하시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적게 읽는 사람은 20장, 많이 읽는 사람은 요엘까지 23장을 읽으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은 다음에 적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적용에도 세 가지 적용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적용. 이것은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거 기본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요 조그만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얘기도 해주고 출애굽 이야기도 해주고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나중에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뭐 다니엘의 72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일어났느냐. 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교리적으로 이거를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 속의 모든 구절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 어떤 특정한 이유로 어떤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교리가 이 구약시대의 교리냐 아니면 신약시대의 교리냐 그 성경 읽어보시면 알죠. 구약에 관한 거냐 신약에 관한 거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판별을 해서 그래서 교리적인 그런 적용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다 읽었어요. 다 읽은 다음엔 예, 여러분과 제가 메마른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걸 영적으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읽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2500년 동안 저 이스라엘 백성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시는구나. 그렇죠? 곡과 마곡,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슬람 사람, 뭐 적그리스도 해갖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하니까 그냥 끝나고 마는구나.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예, 이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장하면서 나의 역사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영적인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거 하나하나 다 보시듯이 나도 보시겠구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적용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첫째 역사적으로, 예, 둘째 뭐예요?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셋째 영적으로 나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단어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로 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말씀들이 지금 신약시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돼지고기 얘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돼지고기 지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왜 그래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면 적용이 되는 율법의 규정이지 지금 신약시대에는 이미 그걸 뛰어넘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그렇죠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이 맨 끝이 다 우리를 위한 교리는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인내가 되고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성경 안에서 주어진 그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주어진 대상을 잘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게 될 때 그때 여러분도 편지 읽을 때 그렇잖아요. A가 B에게 보낸 편지냐 A가 C에게 보낸 편지냐 이거에 따라 다 읽으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분별하시죠? 똑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분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전체를 인테그레이션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시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모든 감독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그거를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다 얘기해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요한 계시록에 있는 것까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너희 피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를 심판해도 하나님 저는 다 가르쳤습니다. 다 알려줬습니다. 하고 안 한 건 이 사람들 책임이지 저는 다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알려주면 어떻게 이게 통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나중에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 영원전 어떤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디멘션에 여기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이제 들어왔어요. 시간이 끝나면 앞으로 다가오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게 되면 그 스펙트럼이 쫙 통합적으로 들어와야 돼, 나한테. 아시겠죠? 그 스펙트럼이 나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닫혀진 그런 책이 아니고 열린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열린 책으로 다가오게 되면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경들을,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책이에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오직 이 성경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첫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